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베트남 네티즌들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해군 연합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인 해리 헤이스 제독은 지난주 분쟁 해역에서 자유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함께 벌이자고 일본과 호주 그리고 인도 해군 측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이에 베트남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이번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 베트남 네티즌은 VOA에 이런 제안이 실현되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공격적인 행동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도 지난 2007년에 비슷한 제안을 내놓은 적이 있지만 중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탁신 시나와트라 전 태국 총리가 9일 AP통신과의 회견에서 태국 군사정권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군사정변으로 자리에서 쫓겨난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민간정부를 다시 무너뜨린 태국 군부는 헌법재판소에 큰 권한을 주고 상원의원과 총리를 지명한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이 새 헌법 아래서 치르는 선거는 유권자 대다수의 뜻을 부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그러면서 이는 민주주의의 후퇴고 주권은 유권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탁신 총리는 또 군부가 집권하면서 화해를 내세웠지만 군부가 그동안 화해와는 관련이 없는 행보를 보였다고 비난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경쟁국인 이란과 공존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발행된 미국의 시사 잡지 애틀란틱과의 회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시리아, 이라크, 예멘 등지에서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이란과의 핵 합의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우디가 이웃 국가들과 공존하고 일종의 긴장 속 평화를 도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나 시리아 문제와 북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최근 발표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라브로프 장관의 초청으로 3월 10일과 11일 이틀 일정으로 모스크바를 방문 중입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에서 두 사람이 다양한 양국 현안을 논의할 것이고 특히 한반도와 시리아 위기에 대해 심도 있는 견해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왕이 부장의 모스크바 방문을 확인했습니다. 홍레이 대변인은 두 나라가 전략적 협력자고 중국이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키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쥐스탱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10일 워싱턴을 방문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11일 오전 백악관을 찾아 환영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환영 연설을 통해 두 나라가 축복받은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루도 총리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 캐나다 관계에도 활력을 가져왔다면서 자신과 트루도 총리가 많은 점에서 견해를 같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이어진 답사에서 전 세계에서 미국과 캐나다 같은 사이가 없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환영 행사 뒤 백악관 안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오늘 정상회담 전에 성명을 내고 두 나라가 2025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12년 기준에서 4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유럽 지역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 육군은 내년에 러시아 장갑차를 파괴할 수 있는 고성능 탱크와 전투용 헬리콥터 등을 유럽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 배치할 미군 신형 무기들로는 M1A2 에이브럼스 탱크와 AH-64 아파치 헬기,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 등이며 병력 2,800명도 추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회견연도 유럽 방위 예산으로 33억 달러를 승인해달라고 유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올해에 비해 4배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3월 11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제 한반도 동해상으로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로서는 주 유엔 대표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방국과 외교적 대응 조치를 지금 협의 중에 있으며,
북한은 한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에 맞서 한국과의 경제 협력과 교류를 전면 단절하고 개성공단 등 북한 내 모든 한국 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국 측 모든 자산 청산 선언과 관련해 자극적 언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늘 워싱턴에서 만납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방지와 대북 제재 이행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한반도 동해상으로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핵탄두를 경량화했다며 관련 사진을 전격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미사일 도발로 위협을 가한 겁니다. 이 소식 서울에서 박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0일 오전 5시 20분쯤 황해북도에서 강원도 원산 동북쪽 북한 지역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커드 C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북한 내륙을 가로질러 약 500km를 비행해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하루 전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의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대남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이 한국군에게 피로감을 주기 위해 주로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일련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10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정부로서는 주 유엔 대표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방국과 외교적 대응 조치를 지금 협의 중에 있으며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위원장 앞 서한 발송 등 여러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새로운 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낮은 수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앞으로 제재의 근거로 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3년째 키 리졸브 미한 연합훈련 기간에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발사 시간과 장소, 비행거리, 탄착 지점 등으로 미뤄볼 때 예년과 비슷한 양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유엔의 제재 결의로 국제사회가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미한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데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영현 교수의 분석입니다.
키리졸브 훈련 과정 중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결국 미국 항공모함에 대한 견제, 또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 대북 압박에 대한 저강도 군사적 무력 시위의 대응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 유엔 제재 결의 이후 북한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동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한국 군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VOA의 논평 요청에 관련 보도를 봤다고 말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베이징에 있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항의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관계부처에 미국과 한국 등과 연대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전력을 기울이고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에 맞서 한국과의 경제 협력과 교류를 전면 단절하고 개성공단 등 북한 내 모든 한국 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0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내고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맞서 남북한이 채택해 발표했던 경제협력과 교류사업 관련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지구 가동을 전면 중단한 만큼 북한 지역에 있는 한국 기업들과 관계기관들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치명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한 계획된 특별 조치들을 연속해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정당한 제재 조치를 저급한 언사로 비방하며 남북 간 합의를 무효화하고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한국의 독자 제재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한 데 따른 응당한 조치로 북한이 자초한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북한이 남북교류 파탄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김으로써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키우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관측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취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기존에 남북 사이의 경제 관련되어 진 모든 협정 부분에 대한 파기 책임은 남한 정부에 있다, 한국 정부에 있다. 뭐 이런 점을 가지고 북한이 이번에 기존에 있는 합의를 이제 전면 무효화함으로써 오히려 그 책임을 남한 정부, 한국 정부에 지금 또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산을 곧바로 청산하겠다고 밝힌 대목 또한 최대한 한국에 타격을 주고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산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처분될 경우 한국 정부와 해당 업체들의 피해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응해 지난달 11일 기습적으로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면서 한국 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개성공단 자산이 지금 동결 조치 이후에 몰수 조치를 뛰어넘으면서 바로 청산 단계로 발표한 것은 남쪽에 대한 좀 대응 차원에서 바로 청산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성공단은 사실상 청산이 되며 다시 가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는 이와 함께 지난 8일 발표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황당무계한 내용들로 가득 찬 제재안이라며 아무데도 소용없는 물건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북한군은 선제 공격 방식으로 전환해 최후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한국 청와대가 북한의 1차 타격 권한에 들어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정치 군사적 타격을 위협하며 청와대를 1차 타격 대상으로 언급한 것은 한국의 독자 제재를 넘어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연이은 대북 제재와 미한 합동 군사훈련에 대응한 북한의 반발 메시지의 하나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 연일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고 10일 오전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안보 위협과 사이버 테러 등으로 한국의 국가기관과 국민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이 위기에서 사회 분열을 일으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오후 경북 안동에서 열린 경상북도 새청사 개청식에서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도 많이 어렵고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평화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맞아 어느 때보다 국민 단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그런 역량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외부의 압박만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능력을 시험하거나 입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U.S. government assessment has not changed. We have not seen North Korea test or demonstrate the ability to miniaturize a nuclear weapon and put it on an ICBM.
에릭 런드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대변인은 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관영 매체의 관련 보도를 봤지만 미국 정부의 평가는 달라진 게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 같은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경우 고립만 심화되고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추진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DPRK's ongoing pursuit of these technologies will only deepen its isolation and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nsensus against its continued pursuit of proscribed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런드 대변인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대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주장과 관련해 평양에서 나오는 도발적 성명을 또다시 접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젊은이, 젊은 독재자로 부르며 이처럼 무모한 역량을 개발하는 대신 자국민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gain, I'd say that the young man need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North Korean people and taking care of them than in pursuing these sorts of reckless capabilities.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관련 수사를 심각하게 여기고 그래야 한다면서 미국은 김 제1위원장의 이 같은 행동에 더 비싼 대가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한반도 방어를 위해 동맹국 한국을 계속 지지한다는 결의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북한의 젊은 독재자가 국제 의무를 거듭 위반하고 자국민의 절박한 필요를 계속 무시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제사회는 6자회담 테이블로 복귀해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다시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김 제1위원장도 회담 복귀 의사를 보여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김정은을 비하하기 위해 젊은이로 지칭하느냐는 질문에 김정은의 자국민 처우 방식 등을 거론하며 그가 그런 행동으로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국 측 모든 자산 청산 선언과 관련해 자극적인 언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홍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는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각국이 마땅히 자극적인 언행을 일절 중단함으로써 정세의 추가적인 긴장 격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이것이 각국의 공통적인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탄두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핵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핵 선제 공격을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행보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가 풀이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도발적인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3일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하며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게 항시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서 최근 핵무기 과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 이것이 진짜 핵 억제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더해서 미한연합군사훈련이 7일 시작되자 도발의 본거지들을 순식간에 불바다, 잿더미로 만들 것이라고 위협했으며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선제적 작전 수행에 돌입할 것이라며 1차 타격 대상은 청와대, 2차 타격 대상은 미군 기지와 미 본토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학자인 한국동서대 국제관계학과의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발언들은 미국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쏟아달라. 우리는 중동에 있는 미국의 적들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싸워 죽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0년 출간한 가장 깨끗한 민족에서 북한을 극단적 민족주의 국가로 규정한 마이어스 교수는 북한이 과격 이슬람 단체들만큼이나 사상을 중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n the belligerent, North Korea is, I think, quite frustrated by the West's persistence in regarding it as a communist state because
마이어스 교수는 그럼에도 서방 국가들이 북한을 큰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에 북한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이어스 교수는 또 지난 몇 년간 북한으로 외부 정보가 더 많이 유입되면서 북한의 대외 발언들이 한층 거칠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In the old days, the regime could make very peaceful noises to the outside world and make very bellicose racist noises.
마이어스 교수는 과거에는 북한 정권이 외부에는 평화적인 발언을 하고 대신 국내 농장과 공장의 확성기를 통해서 호전적인 선전선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북한인들이 외부 정보를 더 많이 얻음에 따라 북한 정권은 대내외적으로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이어스 교수는 하지만 북한이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낸 지도 벌써 30여 년이 지났다며 서방 세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 아니라 북한의 호전적인 수사에도 익숙해져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어스 교수는 북핵 문제가 처음 불거진 1990년대와 비교했을 때 서방 세계는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 큰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을 입항하는 해외 선박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국적은 중국, 이용항구는 남포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에 입항했던 해외 선박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건 역시 중국 선박들이었습니다. VOA가 지난달 18일과 이달 9일 선박의 입출항 기록을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항구를 도착지로 예고한 해외 선박은 중국 선박이 두 번의 조사기간 각각 13척과 9척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 선박이 실제로 입항을 했는지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중국 선박들이 다른 국적 배에 비해 월등히 많이 북한을 입항 예정지로 둔 겁니다. 중국 선박들이 가장 많이 입항을 예고한 항구는 청진항이었습니다.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중국 선박들은 청진항에 10척, 남포항과 라선항에 각각 2척과 1척씩 입항을 예고했고 9일을 기준으로 했을 땐 9척 모두 청진항을 도착지로 지정했습니다. 중국 선박 외에 북한을 가장 활발히 드나든 건 시에라리온 선박이었습니다. 시에라리온을 국적으로 한 선박들은 9일을 기준으로 10척, 지난달에는 4척이 입항을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18일을 기준으로 했을 땐 파나마 선박과 뉴질랜드령 섬나라인 니우의 국적이 2척, 캄보디아와 탄자니아, 러시아, 키리바시, 싱가포르, 라이베리아의 선박이 각각 1척씩 최종 목적지를 북한 항구로 보고했습니다. 이달 조사에선 캄보디아 선박 5척, 파나마 선박 2척, 탄자니아와 일본 선박이 각각 1척씩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두 번의 조사에서 집계된 총 56척의 선박들은 화물선이 43척으로 가장 많았고 유조선은 10척이었습니다. 항구별로 살펴보면 이들 선박들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곳은 남포항이었습니다. 남포항은 지난달 18일 조사에서 모두 15척이 입항을 예고해 해외 선박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선박이 다수인 청진항이 11척, 이어 원산항 5척, 라선항 2척, 신포항 1척 순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8일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에 기항한 외국 선박에 대해 180일 이내 한국 입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특히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 선박의 한국 입항은 기간과 상관없이 불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해외 선박들은 한국 입항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선박들이 북한 외에 한국을 기항해 왔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에 드러난 해외 선박들이 주로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서아프리카 국가나 오세아니아 섬나라, 캄보디아 등에 등록된 선박들도 실제로는 한반도 서해상을 운항하면서 중국을 왕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탄자니아 선박인 큰자리호나 캄보디아의 전원 67호 등은 북한에서 통용되는 단어라는 점에서 실제 선주가 북한이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현재 북한의 항구들은 선박의 입출항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는 출발지 항구의 정보를 토대로 제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마린 트래픽의 팀 소어 미디어 담당관은 9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 항구들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의 수신기를 끈 것으로 추정되지만 출발지 항구가 북한으로 향하는 선박의 목적지를 기록하면서 이들 선박의 정보가 공개됐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에서 군 장성 처형 등 공포 정치가 계속될 경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고 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1년 안에 한국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하원 구선 의원 출신 정치인인 파네타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앙정보국 국장과 국방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파네타 전 장관과의 인터뷰 2부를 보내드립니다. 인터뷰에 최현기 기자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제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미국의 대북 정책 최우선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이고 이 점은 한국도 똑같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과 이런저런 협상을 해왔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했는데 그것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중재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하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란과의 핵협상이 성공한 것처럼 북한 핵 문제도 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북한과 이란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불법 정권입니다. 이미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각종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협상을 원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협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미국과 한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사드 배치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하면서 한국과 태평양 지역을 위협하기 위한 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미사일 방어 체계를 위해 함께 대응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제가 국방장관 재직 시절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를 한국 당국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면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협력해 연합 지휘 체계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드가 6개월 안에 한국에 배치될 수 있을까요?
나는 1년 안에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보당국에 따르면 올해 32살인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4년간 80명 이상의 북한 고위급 장성과 간부들을 처형하거나 숙청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Well, that's what I think concerns the world and why I call
바로 그런 것이 북한 정권의 위험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정권에 충성해왔던 북한군 장성과 고위 간부, 그리고 자신의 친인척마저 처형하고 숙청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친인척과 측근들을 배신하고 감시하고 처형하는 건 북한 수뇌부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위 장성을 비롯한 군부가 김정은 제1위원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At least right now you do get the impression that no matter what he has done.
북한 군부는 아직까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지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 장성들을 계속 숙청하는 등 공포 정치를 계속할 경우 김정은과 군부와의 관계는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데요.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까요?
Well, it's you know, obviously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ultimately decide.
미 국민들이 결정할 이슈입니다. 현재는 민주당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세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또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몇 주 안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이 될 경우 북한의 포괄적인 협상을 제안할까요?
Well, any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know is interested in trying to resolve.
누가 자기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또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협상을 한다고 해서 핵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 역시 중국이 지도력을 발휘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한국과 긴밀한 동맹관계와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협상할 때는 힘의 우위에 서서 협상을 해야만 비로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집권당의 몇몇 정치인들은 북한의 핵개발에 맞서 자체 핵무장 또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e United States has a very strong defense bond with South Korea.
미국은 지난 60년 이상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충실하게 지켜왔습니다. 3만 명의 주한 미군과 충분한 공군력 그리고 핵 우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어떤 도발도 격퇴할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겁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을 비롯한 평양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I think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re are two ways to go here.
나는 북한의 장래와 관련해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도발하면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북한은 추가 제재를 받는 것은 물론 한층 고립되고 경제는 나빠지고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는 북한이 붕괴로 가는 경로가 될 겁니다. 또 다른 선택은 북한이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겁니다. 선택은 북한 지도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북한 정권은 살아남을 수도 있고 자멸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관련된 전망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영기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늘 워싱턴에서 만납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방지와 대북제재 이행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10일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미한 양측의 공동 입장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현지 시각 11일 오전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북한정책특별대표와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미한 간 협의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내놓고 세계 각국이 잇따라 독자 제재 방안을 내놓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8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안보리 결의 2270호와 각국 독자 제재 조치들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공조 방안 그리고 향후 주요 외교 일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은 새 대북제재 강화법에 따른 대통령 행정명령을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발동할 것으로 알려져 발표 직전 미한 간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한 양국은 또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 방안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결의 이행을 독려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동은 대북제재 국면 이후 북핵 해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중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해 추진하자는 제안을 한 상황에서 최근 미국에서도 그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북핵 대화 재개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 구도가 미묘하게 변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의 설명입니다.
중국은 어쨌든 단독 제재와 유엔 안보리 제재는 강하게 참여를 했지만 제재 국면을 빨리 끝내고 대화로 바꾸려고 하는 게 이제 중국의 속셈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국에게 던진 건데 미국 역시 제재가 계속되면은 강대강 긴장 국면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측에서도요.
김 교수는 미중 간 이런 분위기 속에 김홍균 본부장의 미국 방문은 한국 측의 선제적 대응을 의미하는 만큼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한 양국은 우선 현 제재 국면 속에서 북한과의 어떤 대화에서도 비핵화가 최우선이며 현재는 제재 이행에 집중할 시기라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8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한미 양국은 향후 북한과의 그 어떠한 대화에 있어서도 비핵화가 최우선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12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관계자들과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체제는 무너지거나 실패할 운명이고 현 상황에서는 북한의 정권 교체가 중국에 가장 좋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 민간 전문가들의 주장인데요. 이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계속 압력을 넣는 것을 중국의 가장 나쁜 방안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민간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북한 정권 교체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시해 주목됩니다. 중국 차하르 연구소의 덩유엔 연구원과 셴젠의 혁신개발연구소 소속 후앙팅 연구원은 9일 홍콩의 유력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 기고문에서 북한 핵을 둘러싼 현 정세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중국이라며 중국의 북한 핵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과 관련해 중국이 가진 두려움을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과 가혹한 대북 제재로 북중 관계가 나빠지는 일, 경제 제재로 북한에서 난민이 대량 발생하는 사태, 그리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전통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덩 연구원과 후앙 연구원은 현재 북한 핵과 관련해 중국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익과 인권을 고려해 이제는 대북 정책을 바꿀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북한 핵과 관련해 네 가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체제 붕괴를 우려해 중국식 개방 정책도 택하지 않으며 강력한 제재에 직면해 자력 갱생을 강조하면서 시장 통제를 완화하는 상황, 그리고 북한 내부에 군사 정변이 일어날 가능성 등입니다. 두 연구원은 이런 전망에 근거해 외부의 군사 개입이 없어도 북한 체제는 스스로 붕괴하거나 실패할 운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불안정한 북한과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이 현명하지 않으며 북한이 무너지면서 핵무기가 유출되거나 북한에서 대량으로 난민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국의 대북 정책에서 제일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황 연구원과 덩 연구원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김 씨 일가의 지배를 끝내고 다른 집권 세력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역사적으로 부담이 없는 새로운 집권층이 들어서야 북한이 외부에 문을 열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중국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그의 가족, 그리고 다른 집권 핵심층의 사후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핵클럽에 가입한 북한으로부터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핵을 확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북한이 개혁 개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두 연구원은 이런 조처가 북한의 붕괴를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지금처럼 북한을 압박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것도 북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두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호황 연구원과 덕 연구원은 이 가운데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첫 번째 방법이 중국에 가장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선택은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고 주변국들도 마지못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계속 몰아붙이는 마지막 방법은 중국이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 의회 상원에 북한의 친지를 둔 미국 내 한인들의 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무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 재미 한인들과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의 공화당 소속 마크 커크 의원이 9일 북한의 친지를 둔 한국계 미국인 이산 가족의 상봉을 위해 협의를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의원과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국무장관이 재미 이산 가족 상봉 문제에 관한 협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무장관이 이산 가족 상봉 기회를 한국 정부 당국과 논의하고 국무부의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재미 이산 가족들과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협의하라는 것입니다. 법안은 고령의 한국계 미국인 이산 가족들의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이들은 60년이 넘게 북한 내 친지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을 취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커크 의원은 1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산 가족 상봉이 실현되기 전에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다며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6만 명을 비롯한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산 가족 상봉을 지원할 공식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커크 의원은 이 법안이 가족 상봉을 원하는 수천 가정을 대변하고 희망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커크 의원은 지난해 6월에도 국무장관이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더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 같은 달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찰스 랭글 하원 의원과 함께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의 북한 내 친지 상봉을 우선시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어제 민간단체인 유진배재단이 북한으로 결핵 치료약을 보낼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승인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에서 결핵 치료 사업을 해온 유진배재단은 북한의 다재내성 결핵 환자 1,500여 명이 치료약을 제때 받지 못해 생명이 위험하다며 치료약의 북한 반출을 승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진배 재단의 결핵 치료약 반출을 승인하면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첫 번째 대북 인도적 사업 승인 사례가 됩니다.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 마라톤 대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출전 외국인 규모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여행업계의 전망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인 만경대상 국제 마라톤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 강도 높은 제재 국면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 본사를 둔 우리 투어스의 안드레아 리 대표는 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다음 달 10일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 마라톤에 약 200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about 200 runners for the Pyongyang Marathon.
지난해 우리 투어스를 통해 1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평양 마라톤에서 뛰었는데 올해는 참가자 수가 두 배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리 대표는 올해 출전할 외국인 전체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1,200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북한 전문 여행업계의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29번째를 맞는 평양 마라톤은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외국인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지난해 4월 12일 열린 평양 마라톤을 현지에서 취재한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당시 외국인 참가자 수를 650명으로 보도했습니다. 리 대표는 북한 관광 상품 가운데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평양 마라톤에 대한 호응도는 올해 더 커졌고 일반 관광 수요 역시 현 정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n't really seen a decrease in interest. In fact, we've seen an increase in interest in the Pyongyang Marathon.
앞서 중국 베이징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 여행사는 지난달 초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평양 마라톤 참가 접수가 마감됐다며 기록적인 수치인 600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방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한 여행업자는 8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성급한 판단은 이르지만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은 광물 수출 등 무역 활동을 막는 데 무게를 두고 있을 뿐 북한 관광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평양을 방문한 뒤 7일 중국 상하이로 돌아왔다는 안드레아 리 대표는 막상 북한 현지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보도되는 제재 관련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리 대표는 그러나 북한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에게 현 정치적 긴장 국면을 염두에 두고 여행 안내원의 지시를 철저히 따를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10년 넘게 위성사진 등으로 자체 제작한 전자지도를 인터넷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교한 북한 지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 입안자들과 연구원들, 언론 등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자체 제작한 전자지도를 이르면 2017년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멜빈 연구원은 지난 24일 워싱턴 의회 도서관에서 북한 지도 제작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2006년부터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전자지도를 제작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내 도, 시, 군, 구, 읍, 동, 리 등 행정구역을 표시한 지도는 이미 한미연구소 웹사이트에 공개했고 추가적으로 사회 기반 시설을 망라한 지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교통망, 전선망, 시장, 노동당과 보위부 사무실, 특별경제구역, 군사시설, 농업시설, 교화소 등을 표시한 특화된 지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These only cover places that are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ants to highlight.
멜빈 연구원은 조선중앙방송, 내 나라, 우리 민족끼리 등 북한 당국이 발간하는 지형 지물 관련 자료는 매우 방대하고 최신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부각시키려는 정보만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군사시설이나 교화소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멜빈 연구원은 따라서 자신이 별도로 탈북자들을 인터뷰하고 위성사진을 참고해서 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멜빈 연구원은 이외에도 지도 제작을 위해서 미국 정보당국이 기밀 해제한 자료도 참고하고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면담하며 한국에서 발간되는 지도 자료와 언론 보도도 참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멜빈 연구원은 현재 북한의 지리가 국제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큰 관심을 두지도 않는다며 자신이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Combining satellite imagery with the largest non-classified database, we can more easily monitor changes across the country.
멜빈 연구원은 자신이 인터넷에 공개할 전자지도는 위성사진과 방대한 공개자료를 결합한 것으로 북한 전역의 변화를 좀 더 쉽게 포착하고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멜빈 연구원은 전자지도가 공개된 뒤에도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의 오늘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 2도입니다. 남포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2도입니다. 신의주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개성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 바다 오전에 구름 많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6년 3월 11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독일의 반테러 전문가들이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서 유출된 파일 수만 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에는 ISIL이 모집한 테러 분자에 대한 신상 정보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이 파일이 ISIL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카이뉴스는 이 사람이 터키에서 한 기자에게 자신이 ISIL 본부에서 저장장치 하나를 훔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파일에는 ISIL 가담자와 동조자 약 2만 2천 명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쥐스텐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10일 워싱턴을 방문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10일 오전 백악관을 찾아 환영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환영 연설을 통해 두 나라는 축복받은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루도 총리가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 캐나다 관계에도 활력을 가져왔다면서 자신과 트루도 총리가 많은 점에서 견해를 같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이어진 답사에서 전 세계에서 미국과 캐나다 같은 사이가 없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환영 행사 뒤 백악관 안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오늘 정상회담 전에 성명을 내고 두 나라가 2025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12년 기준으로 40%에서 4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나 시리아 문제와 북핵 문제를 논의한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3월 10일과 11일 이틀 일정으로 모스크바를 방문 중입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에서 두 사람이 다양한 양국 현안을 논의할 것이고 특히 한반도와 시리아 위기에 대해 심도 있는 견해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흑네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왕이 부장의 모스크바 방문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군이 유럽 지역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 육군은 내년에 러시아 장갑차를 파괴할 수 있는 최고 성능의 탱크와 전투용 헤리콥터 등을 유럽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에 배치할 미군 신형 무기들로는 에이브람스 탱크와 아파치 헬기, 블랙호크 헤리콥터 등이며 병력 2,800명도 추가 배치됩니다. 바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회계연도 유럽 방위 예산으로 34억 달러를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올해에 비해 4배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 가운데 5억 7천만 달러는 기계화 사단 순환 배치에 2,500만 달러는 특수작전부대 훈련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인터넷 사회 연결망 매체 등을 통한 유럽 지역 군사 홍보 활동비 500만 달러도 들어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경쟁국인 이란과 공존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발행된 미국 시사 잡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시리아, 이라크, 예멘 등지에서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이란과의 핵 합의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우디가 이웃 국가들과 공존하고 일종의 긴장 속 평화를 도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유럽은 물론 페르시아만의 여러 동맹국들은 종종 미국의 이익과 무관한 종파 갈등에 미국을 끌어들이면서 이른바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동맹국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탁신 시나와트라 전 태국 총리가 9일 AP통신과의 회견에서 태국 군사정권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2014년 민간정부를 무너뜨린 태국 군부는 헌법재판소에 큰 권한을 주고 상원의원과 총리를 지명한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새 헌법 아래서 치르는 선거가 유권자 대다수 뜻을 부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이는 민주주의의 후퇴고 주권은 유권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뉴스의 김정호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킬로헤르츠, 11990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킬로헤르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킬로헤르츠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